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지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종이고 사도인 바울이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자기의 존재 목적 혹은 생의 방향성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소개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고 또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나 저 개인에게도 어떤 면에서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일자리와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중요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복음 그게 뭔가?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죠?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죄 중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싶어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간구하자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용서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성경의 관점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복음의 위대함과 놀라움은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됐고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랑이 이 모든 복음의 출발점이다. 그런 면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지요. 그죠? 예수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봐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다루었고 이 귀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미리 약속하신 것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시 복음에서부터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까지 좀 아주 간략하게 요약된 형태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죠? 오늘은 어쩌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 우리가 한번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해요. 먼저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의 제일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제일 중심에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불교는 부처님이 안 계셔도 불교는 존재하지요. 그죠? 그 교훈과 그 여러 덕을 쌓고 도를 끼치는 개념으로 불교는 꼭 부처님이 안 계셔도 존재가 가능해요. 여러분 유교도 공자님의 가르침이 참 귀한 것이었지만 공자님이 안 계셔도 유교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복음이나 기독교 자체가 존재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어딘가에 계신 절대자가 아니라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체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런 주제를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한번 적용시켜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그 예수 믿음은 막연한 교훈에 동의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성경이 말하는 교훈에 머리를 끄덕이면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어떤 삶의 행태들을 동의하면서 어떻게 살기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삶의 방식을 어떤 형태로 가져가고 행하기로 다짐하는 것이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되면 교훈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사는가 하는 것도 필요한 주제이기는 틀림없이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제일 중심에 있고 예수를 믿어야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의 크고 놀라움을 깨달아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거잖아요. 의무라서가 아니고 그죠? 자연스럽게 사랑하니까 닮아가는 그게 예수 믿는다 할 때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연하게 어떤 교훈을 좋아하고 막연하게 어떤 형태의 삶을 살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제일 중심에 계시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3절과 4절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3절과 4절은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어서 3절과 4절이 서로 대조 혹은 비교되고 있는 본문으로 읽어야 읽혀지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3절도 읽고 4절도 같이 읽어야 함께 읽어야 제대로 해석이 가능한 본문인 거죠.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여러분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하고 복음을 소개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지금 두 개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한번 하나씩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의 제일 중심인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다르게 존재 자체가 이렇게 나신 순간에 존재한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분은 존재하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셨다라고 표현할 때 사람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할 때 이것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시간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이게 복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죄 중에 태어나는 여러분과 저의 곤경과 질고와 고통들을 바라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도록 이 땅에 나셨다. 이게 복음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 이야기를 강조하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 전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시면서부터 주님 안에 가득했던 은혜가 충만한 그분 속에 있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지요. 그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인데 여러분,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만 사람같이 보이고 속에는 전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분이 오셨는데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깥에 보기에만 하나님 사람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떠함, 이런 것까지 다 사람을 구성하는 사람다움이라 할 때 그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이 땅에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하시는 구주가 될 수 있도록 오신 것이죠.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원시복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열매로, 다윗 언약을 따라, 이렇게 대표적인 언약들이 쭉 나왔었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혈통하고 그 언약 중에 하나인 다윗의 집안으로부터 이분이 오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불리는 여러 대목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처럼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처참한 시기에 선지자들이 주되게 그 이스라엘의 제일 황금시대였던 다윗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왕이 오실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그분이 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시대에 집중적으로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몇 구절만 읽어봐 드릴게요. 이사야서에 보면 9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다윗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이사야가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분이 오실 것인데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릴 그분이 오실 것이다. 나라를 잃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진짜 이스라엘이 예표하고 싶었던 그 왕이 오실 것이요, 그 왕이 오시면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9장의 예언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서 11장에 가면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싹과 가지에서 한 가지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23장에 가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여러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다른 나라, 지금 눈에 보이는 무너진 나라 말고 다른 나라를 세워서 평화와 정의로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는 한 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은 다윗의 한 가지, 다윗의 가문에서부터 나는 한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알려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에스겔에도 이런 본문이 나오죠. 34장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라를 다 빼앗겼는데, 다 망했는데 희한하게 그 시대를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시는 그분에 대한 예언으로 그 백성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소망을 붙들고 사모하며 기다리도록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육신으로 말하면 약속된 그대로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전통적으로 종교개혁 선배들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교부부터 종교개혁 선배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는 복음적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던 그룹들은 이 본문을 일반적으로 앞에 나오는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4절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강조를 4절이 하고 있고 이 3절과 4절은 그렇게 서로 대조되고 있다. 이게 전통적인 본문에 대한 해석 방식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관점이 오늘 본문에 더 잘 어울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존 스타트를 비롯한 오늘 현대에 적지 않은 복음주의자들은 본문에 성결의 영으로는 할 때 이런 표현은 바울이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전통적인 견해는 이 성결의 영을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요즘 존 스타트를 비롯한 많은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경건의 영이라고 불리는 요 지금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요 표현과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 제일 뒷부분에 나온 선포되었다 하는 요 선포되었다는 단어는 오늘 본문은 선포되었다고 번역했지만 원래 요 단어는 훨씬 더 많은 용도에서 임명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 두 가지의 근거에서 오늘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대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대조되고 있다.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예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가 부활하시기 전에 옛 시대, 죄와 사망과 정죄가 지배하고 있던 그 옛 시대, 약함으로 상징되는 옛 시대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면서부터 새 시대, 성령이 오시고 아들의 그 완전한 사역에 근거해서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서 약속들이 성취되어지고 사람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옛 시대, 육신으로는 하는 것이 옛 시대, 예수님의 약함과 우리 같은 많은 한계를 가진 인생으로 이 땅에 오심.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목말라 하시고 때로는 피곤해 하시던 그 연약한 시대에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는데 부활하신 다음부터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모든 어려움과 좌절로부터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는 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두 번째 개념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많은 복음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관점인데 저는 약간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은 중요한 내용을 하나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석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본문에 잘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학자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둘 다를 소개했어요. 한번 전통적인 관점에서 먼저 보고 요즘의 관점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하자면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을 때에 성령께서 능력을 가지고 말하자면 능력을 가지고 아들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적인 존재됨이 객관적으로 선포되고 밝히 증거되고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이죠. 왜 그런 표현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연약한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기로 태어나시고 목말라서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 한 잔을 요구하시고 배가 고파 하시고 또 많이 우시고 주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오셨고 그 사람됨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멈출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비우셨지요. 그죠? 당신을 비우셔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 하나님에게 합당한 종기와 권세 이런 것들을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비우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이 부활하실 때 선명하게 세상이 알도록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밝히 선포되고 밝히 드러나고 밝히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덮여서 일정한 정도로 가려져 있던 것이 더 이상 가려지지 못하고 선명하고 밝게 드러나고 증거되었다. 예수가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부활 사건은 증거하고 드러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음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동시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밝히 선언하시고 드러내신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그죠?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자주자주 예수가 사람이신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추론할 수 있는 본문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대라. 말하자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의 사람 되심, 육체를 가지고 다윗의 혈통에 나심, 이것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이라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강조가 약간 다른 거죠. 그죠? 마태는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임을 우리는 그 1장 1절을 보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귀한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사람이시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대표하고 대신할 수 있으셨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신 한 분의 생명을 드림이 모든 인생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밝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분은 사람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의 고백 안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심을 믿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너무나 많은 것이 혼돈스럽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예수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는가 한번 현대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제가 볼 때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을 오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에게 특별한 지위가 주어졌다. 말하자면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예수의 신성과 인성으로 그 본문을 해석하지 않고 옛 시대와 새 시대로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했던 본문을 임명되었다라고 번역하면서 말하자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메시아로서의 왕대심이 임명되었다. 그런 방식으로 그 본문을 해석한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의 생각은 자꾸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자꾸 믿어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 하냐면 다시 살아나셔서 메시아로서의 왕이라는 특별한 위치에 높임을 받았다, 임명을 받았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에게 특별한 롤이 주어진 거죠. 그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위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맡기심으로 그 메시아됨으로 말미암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의 것인데 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메시아로서의 높임 받으심, 그것을 저는 이 현대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가 그냥 하늘에 높여지신 것만이 아니라 특별한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여러분과 저의 구주로서 특별한 사역을 가지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능력이 다 그분 앞에 굴복하고 왕으로, 다윗 계통의 다윗 혈통을 따라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왕으로 높여지셨고 그게 밝히 드러나고 선포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의 일부를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그 우편은 권능의 자리로서 모든 무릎을 꿇리고 온 세상과 만물의 통치자로 앉는 것이 오른쪽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의 사람 되심과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나서 세 번째 나오는 복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4절 제일 뒷부분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자의 몸에서 나신 그분,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불렀던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동시에 그리스도이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세상 계실 때 복음서를 보면 중요한 한 전기가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러지? 그렇게 묻고 다시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래?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시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그때부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했다고 느끼는 그때부터 고난받아 돌아가실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베드로의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은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죠?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어떻게?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구주이시고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의 덕분으로 살아날 뿐 아니라 그때부터 영원할 때까지 온 천지와 만물의 왕이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시다. 그게 예수가 주시다 하는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안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과 중추가 녹아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조국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씩 복음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을 불편하게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는 도전들을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체험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다양한 종교적인 체험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처럼 참 귀하고 요긴한 것이지만 그것이 체험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성도인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서 예수가 주시는 새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의 표시는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산상설교를 우리가 같이 다룰 때 산상설교를 거의 마칠 즈음에 7장 뒷부분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종교적인 체험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설교를 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데 조국교회는 어지간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물어보면 체험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병 나았다, 기적을 경험했다, 내가 해왔던 과거를 다 알아맞혔다 이러면서 자꾸 껍벅껍벅 죽어요. 제발 그러지 말고 생명의 표시는 여러분이 거듭나서 예수가 주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표시는 체험이 아니라, 체험은 많은 경우에 때때로 여러분을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양한 루트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고, 증거는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가 생명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고백하고 구주로 모셔드렸는가 하는 것의 표시는 여러분에게 무슨 체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그렇게 믿어서 거듭난 백성다운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남서울에 이렇게 주일마다 열심히 오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맞습니까? 막연한 어떤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셔서 그분이 사시고 고난 보시고 돌아간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권세를 깨뜨린 그분의 그 모든 공로가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 주님의 공로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마다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종교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귀신도 내어 쫓고 권능도 행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가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 가롯 유다도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팔고 주와 아무 관계 없는 자로 드러나잖아요. 발람 같은 인물은 예수의 오심을 예언하는 역할을 맡아서 예언하기까지 하는데 발람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자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 하셨고,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과 구별되는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이 있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열매를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사회는 이런 어려운 주제가 딱 등장하면 많은 사람이 서둘러서 뭔가 자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때지만, 때가 되어서 그 은혜의 문이 닫히는 때가 되면 다시는 여러분이 돌이켜지지 않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를 스스로 돌아보라.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대할 때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을 알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열매가 어떤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같은 심령들 속에 하나같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 허락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그 생명과 멀리 있는 게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이 복된 때에 그냥 막연한 종교성으로 달려가지 말고 복음의 견고한 토대 위에 자기가 서게 되는 믿음에 서 있는지를 신실하게 돌아보면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모든 분들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